제가 지금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좀 열쇠 뭉치를 좀 다른 거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성도님들 미리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장로님 혹시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내려줄 수 있나요? 제가 맨 왼쪽에 있는 거 조금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은 매우 논리적이고 논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욥기를 살펴보면 이제 욥기 사실 이제 5장부터 욥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이제 논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명의 친구 중에 이 빌닷이 사실 가장 냉철하고 가장 차갑고 그래서 보면 욥하고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두 친구를 보면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잃었죠. 그리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죠. 그리고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지금 피부병이 막 나서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지 않으면 가려울 정도로 그리고 막 온몸에 막 구더기가 막 꿈틀대고 뭐 지금 그 먼지를 뒤집어쓴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처절한 그런 상황인데 다른 두 친구는 그래도 이런 욥을 보면서 동정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은 정말 이 그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22절 제가 아주 통으로 크게 읽었는데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닷의 첫 번째 요지는 고난은 틀림없이 죄에서 기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종교를 기독교를 갖지 않는다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떠한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과율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르마죠. 카르마. 불교에서 사실 나오는 용어인데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요?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인과율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빌닷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요바 너가 지금 전 재산을 잃었고 내 10명의 자녀가 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고 너가 이렇게 극심한 질병에서 고생하는 걸 보니 너가 분명히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전능자가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지금 빌닷의 요지인 거고요. 두 번째 요지는 앞에서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의 법칙 때문에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좋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 없이 지금 빌닷이 막 정죄하듯이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도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올바른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8장을 봤습니다만 사실 1장을 욥기 1장을 보면 제일 유명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고 나온 다음에 그 아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의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구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욥기 7장 어제 이 매일 성경 큐티 하신 분 딱 그 본문을 맞으실 텐데 욥기 7장 11절 외우기 쉽게 여러분 7-11 편의점 있죠. 우리 김영목 목사님은 7-11 편의점을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장이 7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 욥의 불평이 시작하는 장절이 몇 장이에요? 7장? 제가 다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7장? 욥기가 7장 11절부터 확 바뀌어요. 7-11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7장 11절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불평해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갖고 계시면 7장 11절 잠깐만 보시겠어요? 그 이야기가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불평을 쏟아보겠습니다라고 나서 욥이 자기의 이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왜 날 괴롭히세요? 왜 나를 관역 삼아서 나를 왜 독화살을 쏘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진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게 7장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빌닷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욥이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여러분 자식 하나만 잃어도, 셋 중에 하나만 잃어도 정말 평생 부모 가슴에 잊지 못할 아픔인데 열 손가락을, 열 자식을 다 잃었거든요. 그 괴로움을 우리가 어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나를 이렇게 죽지 못해 살게 하세요? 이 너무나도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처절한 이 욥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닷이 아주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하고 합시다. 2절, 본문 2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닷이.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것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태풍 같구려, 말하는 거죠. 태풍. 여러분 저 우리 플로리다 지역에 이따금씩 그 토네이도 불 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막 그 집이랑 차랑 다 휩쓸려서 부셔지는 것처럼 빌닷이 말하는 게, 자네가 지금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자네의 말이 태풍 같다라는 것은 너무 거칠고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갖고 있는 전제가 뭐예요? 카르마잖아요. 카르마, 인과율. 욥, 너가 이렇게 된 거는 너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가 자녀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너 죄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빌닷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말인가? 욥, 자네 말에 따르면 전능하신 주가 실수가 있다라는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빌닷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최악이에요. 그거 전제하고 보시면 돼요. 욥은 사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지만 욥기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요 표현이 욥기에 세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제가 늘 성경 볼 때 강조합니다만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이거든요. Good, better, best처럼 최상급이거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그러한 자가 고난받는 내용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이 책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카르마, 죄를 짓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욥과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인이 취할 자세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빌닷은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저 사람 지금 고난당해, 병원에 입원했어, 교통사고 당했어, 비즈니스가 망해서 잘 안 돼,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그래. 단편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건가? 자네 죄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절을 이제 보시면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 요즘에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 때 잘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보고서 너 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한국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것 같아요. 너 티야? 이게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인기 있는 그 MBTI 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T가 뭐냐면 이 사람 머리 반응이 thinking이에요. 마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사리분별로 먼저 생각해서 이건 얘가 잘못해서 이런 건 공감하기보다는 머리형이 있거든요. 왜 우리 아내분들도 막 그렇잖아요. 막 힘들고 막 어려우면 내가 뭐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고 죽겠어. 내가 회사 가게에서 그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뭘 원해요? 공감이잖아요.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보고서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게 뭐예요? 티죠, 티. 예, 자꾸 이 머리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오늘 빌닷이 그런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지금 자녀를 10명 잃은 욥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 자녀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그들이 주께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들이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거지. 이거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의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한 범죄자인 자녀를 둔 부모라 할지라도 그를 위로해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어요. 설령 그게 그 자녀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죽은 거라도 그 부모 앞에서 당신 자녀가 죽은 건 음주운전해서 죽은 거지 그 다 개 책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빌닷은 어때요? 자네가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의 죽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인 거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욥, 그대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녀들이 그렇게 다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자네 마음이 하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나. 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뭐 이런 공감을 해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친구의 아픔을 좀 동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생각이라 하는데 빌닷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욥 자네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은 것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들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어. 자네 자녀들은 지금 죗값을 받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가슴에요 빌닷이 대못을 받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쓸데없는 의사다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식초를 붓고 소금을 뿌린 듯한 그런 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본문만을 봐도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죗값을 받았다 해도 그게 다 아버지인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가 애들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키웠다, 이 한참 자신을 탓하고 있을 욥일 텐데 이런 비참함에 빠진 욥에게 잔혹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닷은 그의 말이 옳을지라도 타이밍은 정말 최악인 거죠. 어쩌면 빌닷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빌닷이 그러면 나중에 2장에 보시면 이 사람도 욥이 고난당할 때 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 기간은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빌닷은 이 아까 제가 남편과 아내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싫어해서 그 당신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더 좋게 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공감을 원하는데 공감이 아니라 자꾸 해결책을 주니까 아, 내가 뭘 몰라서 물어보나. 근데 힘들고 어려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아마 빌닷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지금 막 욥을 막 미워하고 싫어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이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이 욥이 이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참 미련한 존재인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에게 좋겠지 하고 움직이는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의 수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중요한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정말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죠. 자, 5절 보세요. 빌닷이 욥에게 그가 처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1절부터 4절까지 욥아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다 너 죄 때문이야. 너 자녀들이 죽은 것도 심지어 죄 때문인 거야. 라고 막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빌닷이 정말 욥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지만 욥아 내 친구 욥아 너가 만약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누가 한지도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이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해서 어떤 분들 비즈니스 개업하시면 이거 말씀 새겨진 이 나무판 같은 거 선물 주거든요.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근데 사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그렇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래요. 왜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옳은 얘기인데 타이밍이 최악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게 쓰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텍스에서 빼가지고 이 7절 하나만 가지고 오면 참 좋은 얘기인데 8장 전체를 보면 지금 빌닷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나중에 욥기 40장 41장 42장 가면 빌닷이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요. 너가 입으로 실수했다고. 왜 그래요? 빌닷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고난당하네? 힘들고 어렵네?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이 욥기의 전체 내용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올곧게 살아갔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아갈 때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코너스턴 장로교회에 와서 내가 새벽 제단도 쌓았는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졌나요? 내가 이게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도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좋으신 뜻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욥과 같이 믿음의 순전을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빌닷은 그나 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욥이 죄로 인해서 다 망했다.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 지금 아무리 지금 이렇게 다 망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주실 거다라는 문맥에서 그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 거죠. 따라서 오늘 많은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7절을 축복의 구절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빌닷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빌닷의 말처럼 아무리 범죄해서 망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하게 만들어주신 복을 하나님 분명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축복의 본문으로 사용하는데는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주십시오. 오늘 빌닷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논쟁에서는 이겼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옳은 것을 관찰하라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논쟁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잃어버린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는 지금 인과응보, 카르마, 인과율 요 하나의 원리로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이요. 제가 그냥 통으로 좀 볼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닷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욥아,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가 보자. 아니, 너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도 지나온 역사에 비하면 너 그림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 아니니? 그러니 우리 한번 지난 역사를 보자. 역사를 봤더니 죄인은 늘 벌을 받더라. 악인은 늘 반드시 망하더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너의 은밀한 죄,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다 너를 의인으로 봤지만 너가 이런 거게 망한 걸로 봐서는 너가 분명히 죄인이 맞거든. 너가 역사 과거를 봐봐. 악인들은 그림자처럼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닷의 이 설득하는 말 나중에 혼자서 성경 보시면 어려울 것만 같은 것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왕골이 진퍼나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반드시 다른 버전이라도 찾아가시면서 꼭 보세요. 왕골은요, 한 해 살이 풀이에요. 어떤 풀인지 잘 이해 안 가시면 예전에 우리 그 이집트 고대 문서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같은 것을 펴보잖아요. 파피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이, 옛날 고대사에서 쓰던 그거를 만든 식물이 왕골이거든요. 다시 11절 보세요. 그 왕골은 진펄에서 자란대요. 무슨 말이냐면 진펄은 습한 늪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정글 같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인 거고 갈대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왕골도 습지가 아니면 자랄 수가 없고 갈대가 물이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악인들도 그들이 의지하던 그 존재가 사라지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건기가 되면 땅이 말라서 왕골도 마르고 갈대도 마르는 것처럼 죄인들이 자기가 의지하던 재물, 자기가 의지하던 잔재주 어느 날 이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 들으라는 얘기죠? 빌다시 욥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너가 지금 왕골이고 너가 지금 갈대야. 예전엔 너가 그렇게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그리고 엄청난 소유를 해서 네가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너 이제 그거 다 없잖아. 너 망한 거야. 그렇게 악인들이 의지하던 거는 다 망하게 돼. 사실 지금 돌려가는 거예요. 빌다시 욥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 가슴을 도려내듯 너무나도 아픈 말들이 이어지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 보시면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전되지 못하리라. 15절 보면 집, 집, 집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세 번 강조하는 건 이거는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빌닷의 요지는 뭐예요? 집은 재산이에요. 재산. 욥, 너가 아무리 그 많았던 재산을 의지했어도 그거 다 보존되지 못해. 그게 너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에요. 다 지금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 19절에서 빌닷은 지금 대놓고 욥을 뿌리 뽑혀 말라버린 풀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 원래 잘 안 죽잖아요. 근데 잡초가 아무리 생명력이 강해도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잡초가 있었던 것이 흔적도 안 남고 다른 풀들이 자라게 됩니다. 빌닷은 악인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욥이 잡초처럼 뿌리 뽑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가 지금 죄를 져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빌닷은 욥이 비록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다를 강조하면서 아까 5절에서 7절에 나왔던 패턴을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너가 죄를 져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은 하지만 너가 정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하랴.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악인들은 망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하지만 너가 돌아오면 회복할 거야. 이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20절 다시 보세요. 순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이전에 심판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를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21절 말씀처럼 순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입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욥기 8장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치명적인 죄를 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양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지금 나보고 죄를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영혼의 웨이크업 콜이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갖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을 당하고 비즈니스 지금 너무 어렵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고 이거 왜 이럴까 봤더니 딱 잡히는 어떤 영적인 직감이 아 정말 이 죄를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빌닷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20절 21절 말씀처럼 순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입에 웃음과 즐거움을 다시 주세요. 오늘 본문을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만일 정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있어서 우리 아까 7-11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 11절처럼 욥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나 진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은혜가 되시진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너가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너 이해할 수 있니? 너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니? 너가 바다의 끝에 그 경계를 너가 정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시는데요, 욥장 40장부터 하나님의 퀘스천이 계속 물어지는데 욥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도 몰라요 이거거든요. 너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준다고 너가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지혜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걸레질하고 이 쓰레받기로 이거 쓸고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그가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미치광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내일은 내가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을까 할 때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신실하셔서 절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때 가운데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욥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기 가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고 그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욥의 이름이 회자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감이 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고난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지 개인의 어려움이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든지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셨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에서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 했던 욥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또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을 사모했기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하셨으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복된 이 새벽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